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정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정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정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령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에게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의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며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돌아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있고 바울들은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임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들여다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하신다면은 아마 우리들 그 마음은 좀 편치를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신 것이 어떤 평안함으로 인도하신 것도 아니고 또 풍요로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 것도 아니고 계속되는 고난의 반복이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과연 그 바울처럼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리 생각해도 좀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뭐 고난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고생 아닙니까? 고생하고 또 고통받고 힘들어지고 이러한 그 문제들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이 사람이 누구든 그 편하게 살기를 원하지 고생하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 바울처럼 인도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편치 못한 그런 그 마음을 내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옛말에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고생하는 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다 이런 뭐 가르침을 주기도 하지만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순순히 받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왕이면 편하게 살지 고생은 왜 하느냐, 이런 반응을 쉽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하는 말은 젊어고 생각하면 늙어 골병 든다,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우리를 어떤 편안함이 있는 쪽으로만 인도하는 그런 분은 그 분명히 아니에요. 어떤 고난도 있고 또 고통도 있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한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이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그걸 또 말해주고 또 선지자나 사도들의 삶이 그걸 또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성경은 분명히 그 고난이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고난 무조건 싫다, 이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어떤 고난이란 부분에 우리가 무관심해 버리는 것, 또 나는 지금 어떤 고난이 없고 그저 뭐 순탄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 고난도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쪽으로 나가는 것, 이건 분명히 우리 신앙에 유익되는 부분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것도 뭐 무조건 그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뭐 하나님이 그런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쪽으로 인도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게 도대체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그 유익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이 고난이란 쪽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느냐, 그 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에 유익이 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또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진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과연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욱더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고난을 필요로 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과연 나는 지금의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은 또 필요합니다. 이러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고난은 분명 유익합니다. 그건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유익한 고난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러한 그 바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마 그런 쪽으로는 아닐 것 같아요. 결국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내가 한순간이라도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런 쪽으로 관심이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도 분명히 아니란 건 압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다만 고난을 받아가면서까지 내가 막 힘들어지고 또 고통 가운데 빠져가면서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성까지는 나는 느끼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솔직한 심정이 아니겠냐고 하는 거죠. 가만히 편안하게 살면서 뭐 강의 듣고 설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간다, 의지해 져간다, 아 이건 내가 원합니다, 그거라면 반대하지 않겠는데 고난이라는 걸 받아가면서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런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도사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고난이 없어도 지금의 내 실력 가지고도 내가 알고 있는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믿어갈 수 있으니까 나는 제발 그냥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이 또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나를 생각해 볼 때에 나는 고난이 없어도 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또 내가 뭐 깨닫고 있는 하나님 그런 부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다 들어올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굳이 나에게는 또 고난이라는 것까지 주어질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나 말고 좀 달리 하나님 보지도 않고 그저 세상이 좋아가지고만 세상을 푹 빠져 살아가는 아마 저런 사람들은 좀 고난이 필요하겠지만은 나 정도 되면은 그래도 고난은 막 좀 필요치를 않을 것 같습니다 하는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 하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덜 깨달아서 하나님이 더 믿음을 주려고 바울을 항상 그렇게 고난으로 이끌어 왔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잖아요. 사도 바울 개인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개인만 딱 생각한다면 사실 뭐 고난은 이제 그만 주어져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을 만큼 이 사도 바울은 믿음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개인 신앙 생각하면은 이 바울은 어쩌면 고난은 이제 그만 중지해도 될 그런 수준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도대체 그칠 줄 몰라요. 계속되는 고난 속에 바울이 놓여 있다는 거잖 말이죠. 그래 그 점을 생각해 보면은 이 바울의 고난은 바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다른 뜻이 개입되어 있었던 결과다.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 개인의 어떤 신앙 유익이나 바울 개인의 신앙을 더 좀 탄탄 잘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고난을 계속 주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어떤 뜻이 개입되었다. 이 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계속되는 그런 고난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에 알고 있었고 또 그 뜻에 바울이 순종하기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답을 내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지금 고난까지도 그 어려움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바울이 불평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사실 말로만 되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인데 사실 우리는 내 개인으로 예수님을 막 그런대로 믿으면 된다 이리 생각하지 또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해져 있는 경향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 어떤 전도라는 말도 하고 또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신자들로 하여금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하나의 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이런 말 이런 책망을 합니다.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 공경을 스스로 피했다는 그걸 가지고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부모에게 따로 바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바침으로 나는 순종했고 의를 행했으니까 또 따로 부모에게 안 바쳐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 그런 자로 살아간다. 이게 그 바리새인들의 착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런 문제도 그런 식이 되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서 선교한다 그럴 때에 교인이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입니다. 선교비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제 또 모임에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 뭐 이게 전부 다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을 가지고 나는 선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버린다는 거. 저는 그걸 문제라고 봐요. 이 선교든 전도든 같은 의미인데 이 선교나 전도나 중요한 그 중심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일을 전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비를 내는 것이 선교사님들께 도움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내가지고 선교사 일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을 가지고 내가 내 할 일 다 했다 이리 여겨버리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어떤 구제헌금을 좀 낸다 해가지고 난 달리 구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나 하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다른 사람 때문이다. 이걸 몇 번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세워가지고 택한 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일을 생각해라.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은 그걸 알고 싶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조차도 자기 개인의 문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이다 이렇게 믿었던 얘기죠. 이게 나 때문이 아니고 택한 다른 백성 때문에 나를 세워서 고난을 겪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이 어떤 좀 있을 때에 자꾸 내 개인 문제를 가지고 내 개인을 두고 생각해 버리면은 혼란이 자꾸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내 딴에는 내가 신앙이 좀 괜찮은 생각이 있는데 고난이 계속 주어질 때 힘든 일 주어질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혼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유를 알아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뭐 좀 믿음에 엉망이 됐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면 뭐 제시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좀 안 좋으니까 믿음 생활 잘해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뭐 퍼뜩 알아채겠는데 그게 아니고 평소에 잘한 사람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이유를 알 길이 막막하다 그 말입니다. 요즘 새벽에 욥기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욥이 그런 혼란에 빠졌거든요. 욥은 자기 나름대로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도대체가 욥은 내가 생각할 때에 뭔가 불의했다. 내가 악한 인간이다. 이런 쪽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은 행위에 완전한 그런 자였어요. 근데 그런 욥에게 재산 날아가고 자식 날아가고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몰려왔을 때에 욥은 헷갈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까? 그래 친구들이 내 죄 때문이다. 네가 불의에 그렇다. 공격을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만큼만 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 자기 개인을 두고 고난을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을 못 찾는 것입니다. 왜? 내 개인을 생각하면은 그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나 행위의 문제에서나 내가 뭔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세워서 욥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항상 신앙의 문제를 생각할 것은 내 개인에서 벗어난단 말입니다. 내 개인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 개인에 혹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다른 백성 때문이다. 그를 건지기 위해서 나를 미리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세웠다. 이런 생각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처럼 고난 거듭해도 불평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은 나 때문이 아니고 다른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나아가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우리 속에 있는 한 분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렵게 만들고 실패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그 모습을 옆으로 발산시키므로 인해서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이에게 더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 보면서 우리가 유익받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고난조차까지도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다. 그것을 사도바울이 믿었던 것이죠. 나 때문이 아니다. 택한 다른 백성 때문에 나를 세워서 이 일을 겪게 하는 것이다. 그게 사도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굳게 서야 될 이유, 내가 더욱더 든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이유, 그게 뭐냐면은 내가 상받고 내가 복받긴 것이 아니고 이유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의 이웃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속에 순종한다면은 나를 생각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게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은 사람은 몽땅 자기 중심으로 신앙을 다 계산해버립니다. 신앙생활에도 자기를 위한 신앙이 되버릴 수밖에 없어요. 뭘 해도 자기를 위해 합니다. 뭘 해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주 상주신다.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일을 위해서 날 불러 세웠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해버리는 것. 그게 현대 교인의 큰 병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재난이 살다가 어쩌다가 고난이 좀 주어지면은 힘든 일이 생기면은 당장 불평이 막 튀어나오는 것이죠.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러시는가. 자기 한 걸 생각하니까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할 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좋은 걸 줘야 하는데 안 좋은 생각 주니까는 왜 이렇습니까? 그런 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다가 나를 실어 맡기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중심으로 나에게 잘리는 쪽으로만 되어지기를 원해버립니다. 그건 절대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를 맡겨버리는 그게 진짜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이런 쪽으로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노상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도 말고 다 됐다 그런 생각도 하지를 말자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모양만 신앙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속 내용입니다. 중심이에요. 우리의 속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신앙이 열매가 맺히는 참된 신앙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기아 교회에 한 말이 있는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게 라오디기아 교회의 뭐 실체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교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라오디기아 그 교회는 자기의 실태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 우리는 부유하다 이렇게 만족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하면 이것은 스스로 자기에 대해 만족하는 그 상태입니다. 참는 이 됐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부자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들은 아마 자기들 신앙에 대해서 그토록 만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은 뭐 내 신앙 이 정도면 됐지 그겁니다. 교회 잘 다니고 봉사도 딴이나 하고 있고 말이죠. 뭐 헌금도 잘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할 것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스스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란 얘기죠. 이런 라오디게 교회를 보고 했던 말이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말했지 않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불로 연단한다 그게 뭡니까? 고난이죠? 환란입니다. 불로 연단한다. 즉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은 환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 그걸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자에게 환란,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이런 게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믿음이 부유라. 이게 진짜 부유한 자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이 하나님으로 가득 조금씩 채워지는 이게 진짜 믿음이 부유한 것이지 이것저것 뭘 많이 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믿음의 부유가 아니란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요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께 없다면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건 지금의 여러분에게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답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뭐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만족하니까 더 절실하게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구해야 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자기의 가난한 것, 뇌 속에 하나님으로 안 채워져 있는 그 가난한 모습 아닙니까? 나는 만족해버리니까 자기의 가난한 것, 권고한 것, 이런 것을 자기 실체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권고한 사람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이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보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죠. 어려움이라는 거, 실패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고난, 실패, 환란, 진짜 견딜 수 없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로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좀 붙들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진다. 근데 그 모습이 통째로 어울려 나와가지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일이 증거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애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괜히 죽어진 것도 아니고 벌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뭐 여러 가지 환란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실패도 많이 하고 고통도 많이 겪고 고생도 많이 했을 것인데 수많은 시간들을 어떤 고생과 눈물로 고통을 지니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처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가 뭔가 절실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시간만큼 귀한 시간도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 진짜 편안함 속에서는 그런 시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편안할 때에 눈 감고 한번 절실 한번 가져볼까? 맨날 생각하고 절실 하려고 해보십시오. 절실함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진짜 내 몸으로 어떤 그 고통에 주어져 있고 내 재주로 빠져나올 틈도 없는 그런 고생이 그런 고난이 날 주어싸고 있을 때에 내가 절실해져 볼까 이런 마음 안 가져도 자동적으로 절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 고난은 애매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독교 신학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 그거 이제 목사들만 보는 신학책인데 그 책 저자가 김유근 박사라고 한신대 교수입니다. 지금 총장인가 되는데 그분이 그 책을 쓸 때가 어떤 때냐면은 무지무지 고생할 때예요. 하루 세 끼도 못 먹어서 그냥 고생할 때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제 어떤 하나님의 신의 고난이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 읽어보면요 굉장해요.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에 대해 썼는지 그걸 보고 제가 참 놀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이 좀 이제 교수되고 풍족했을 때 쓴 책 보면은 그 책만 못 해요. 뭔가 달라요.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 어떤 그 글을 쓴다는 것도 그런 고난 속에 쓰인 책을 분명히 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글은요. 뭐 표시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어떤 어려움과 그런 고난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 내가 이래 믿음 없구나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믿음을 달라 힘을 달라 이런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별 문제 없이 살아갈 때 그렇게 되어지냐 그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나아질 때까지 여러분들 힘들지 않아요. 내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 믿어주십시오 이런 기도한다 할지 형식적인 기도일 뿐입니다. 진심으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이런 절실함이는 그런 기도를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고난이라는 게 주어진다. 이 얘기는 우리를 신앙의 부유함으로 이끌기 위한 통로다.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고난에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이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고난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항상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렇죠.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바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길래 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맹세까지 하면서 저놈네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 잠도 안, 그건 안 나오고. 마시도 않겠다. 이 철전지 원수도 아니고 말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처럼 이 유대인들은 지금 분노하는 게 뭐냐면은 공의에 끌려온 바울을 죽이신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놓쳐버렸다는 얘기. 그게 참이 분노가 치밀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까지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말 그대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40명이 동참을 합니다. 40명이. 여러분, 누군가가 날 욕하고 있다 해도 못 견딜 일인데 날 죽이려고 키를 쓴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못 견딜 그런 일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몇 명이 나를 욕하고 난리를 지킨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 속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 대보면 그렇게 해도 주를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는 이 사람들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은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 하여금 바울을 더 신문할 게 있으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그렇게 하자 그 말.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에 그 길목에 숨었다가 죽여버리자 그런 계획을 세운단 말입니다. 근데 때마침 바울의 생질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생질을 천부장에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들 계획을 알려기야. 그렇게 천부장은 이제 바울을 군사들을 보호 아래서 가해사를 보내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 버린다. 이것이 오늘 본문 끝까지 얘기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 계획이 이제 숲으로 돌아가게 했지만은 이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길을 쓰는 어디를 가도 자기를 죽인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험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40명. 여기 40명이지 여기저기 늘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그 바울의 험난한 인생, 그 고난의 인생 여기에서 뭘 보십니까? 바울 그냥 사도니까 의리 그런 거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예수님의 일을 전해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일을 전한다는 것이 그냥 말로 강의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로 강의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살아온 삶 자체를 들고 그걸 증거물 삼아가지고 로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증거물 돼가지고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으로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자기가 예수님의 일을 담은 그릇이 되어가지고 로마 사람 때 서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말할 수는 환란에서 담대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환란에서 기뻐했는가, 그 이유를 자기 삶에 담아가지고 보여주라는 얘기죠.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환란에 담대하십시오. 뭐 예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러한 것을 뭐 1시간, 10시간 강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실제 환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그 신자의 그 순간 그 모습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무리 좋은 말로 진짜 기가 푹 뜨일 그런 성경 해석까지 10시간 강의하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기뻐 찬양하는 그분 신자의 그 삶의 모습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말은요. 진짜 능력은 바로 그분의 삶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능력이죠. 그게 살아있는 강의고 설교가 되는 것이죠. 어려움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있는 주님으로 감사하는 그거,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능력으로 나오라, 나오게 하기 위해서 환난,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혼자 뻥 차가지고 아래 알아서 해봐라, 이것이 아니고 곁에는 누가 서 계신다? 주님이 서 계신다. 주님이 지켜오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담대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담대하라. 디모데후서 그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뭐고 경건의 능력은 뭐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요, 경건처럼 보이는 행위나 말입니다. 그게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 말. 근데 실제 삶에서는 경건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삶에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구원으로 감사하고 흔들림이 살아가는 그게 진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게 없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이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들 모습에서 돌아서라. 그걸 의미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체를 원하신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원하신다. 입술만 드리지 말고 삶 자체를 가지고 나오라. 그 얘기죠. 삶 자체를 하나님이 붙들으시겠다. 저랑 잡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란이나 어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 어려움을 없애주기 위해 일하신다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하는 그 경건의 능력은 뭘로 증거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없앤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어지는 그 어려움에서 낙심하지 않고 내게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진정한 믿음의 부유함, 그걸 얻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유대인의 계획을 생들이 알게 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유대인의 계획이 결국 숲으로 돌아가는데 그 숲으로 돌아갈 일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결국 유대인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일은 인간 계획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 따라 하나님이 성취한다. 이걸 알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아니까 신자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은 세상 계획, 세상 마음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날 붙들고 하나님이 날 책임진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어떤 일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다는 거, 책임진다는 거, 이것만 믿고 사신다는 거. 이게 능력. 이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신앙입니다. 어려움에서도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걸 누가 흉내를 내겠습니까? 말이 하면 흉내낼 수가 있죠. 모방할 수가 있죠. 근데 삶은 절대로 흉내를 못 내는 겁니다. 왜? 삶은 능력이니까. 내 속에 계시는 주님에 의해 나와지는 게 우리 삶이기 때문에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내세워서 예수님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다. 다만 하나님보다 나의 편함을 더 원하는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때때로 많이 방해하고 있다. 그걸 아셔야 되죠. 전도서 3장 14절에 무릇 하나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의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내가 원한 대로 내 편함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고난을 있기도 없기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원한 대로 또 하나님이 해주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의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려나온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았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진다는 것이 크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내가 볼 땐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될 수 있고 잘 안 될 것 같으면 잘 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죠. 신자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부유한 거다. 얼마만큼 이 말에 여러분이 마음을 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부유함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일을 생각하기보다도 날마다 내 일만 생각하고 내 중심에 헤어나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인도하는 하나님 바라볼 때에 참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너무 몰랐구나, 이러한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바울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깊이 살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려버리고 하나님 인도하신 삶을 따라서 살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기보다도 내 곁에 서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 고난도 이겨나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일을 증거하고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할 때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절실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온 성도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더욱더욱 채워져가서 믿음의 부유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